야고보서 8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여덟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 왔습니다. 이 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혀를 제갈 먹임에 관한 것이며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 안에서 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혀를 제갈 먹임 우리의 혀를 제갈 먹이는 심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한 시간 동안도 말하지 않고 있기가 불가능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 안에 있는 지혜는 우리의 혀를 제한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두 단어, 즉 혀와 지혜가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인 지혜에 관한 구절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열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우리의 혀를 제한하는 것이 지혜를 갖는 길이라는 이 열쇠를 받습니다. 어리석음은 너무 많이 말하는 것과 관계되며 지혜는 우리의 혀를 제갈 먹임과 관계됩니다. 3장 1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생들은 다른 가르침들을 가져오기 쉬우며 이것은 다른 의견들을 낳으며 문제와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말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의 혀를 제갈 먹이기를 배울 필요가 있지만 교회 집회에서는 모두 말하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실행이 된다면 집회는 심히 높여질 것이며 축복이 오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는 가끔 혀 때문에 생깁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혀를 제갈 먹인다면 그들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혀가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심지어 이혼하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 경험에 의하면 문제를 피하는 최상의 길이 혀를 제한하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합당하게 사용함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서 야고보가 말한 지혜는 1장에서 언급한 것의 계속입니다. 1장 19절에서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말은 가끔 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한한다면 우리의 분노도 제한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약간 불쾌하여 그의 잘못된 일을 지적해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에게 이같이 말한 단순한 말에 의해 당신은 큰 불을 일으키는 성냥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일에 관해 그에게 말하기를 제안한다면 그의 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의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형제들은 아내들에게 이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내의 말을 빨리 들어야 하나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아내가 어떤 것에 대해 당신에게 불평할 때 당신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더디함으로써 지혜로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급히 말하면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갈 먹이지 않는 혀에 대한 예. 3장 5절과 6절에서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게헤나에서 나느니라. 게헤나는 불못, 즉 지옥의 상징입니다. 5절에 있는 불은 퍼지는 힘을 가진 산불이며 6절에 있는 불은 우리를 더럽히는 게헤나에서 온 악한 불입니다. 혀는 산불과 같이 파괴하며 악한 불과 같이 게헤나에서 온 마귀로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힙니다. 6절에 있는 바퀴라는 헬라어 단어는 트로코스로서 일반적으로 바퀴같이 달리고 굴러가는 둥근 것 혹은 원형의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사용된 이것은 물질적인 활동의 반복, 요정, 태양 주위의 궤도를 가리킵니다. 생애의 헬라어 단어는 창시로서 기원, 출생,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출생의 바퀴는 상징적으로 출생에서 정지했다가 끝을 향해 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게헤나에서 온 악한 불인 혀는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바퀴인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서 우리의 전생의 바퀴를 혀의 악한 더럽힘과 부패시킴 아래 있게 합니다. 계속하여 7절과 8절의 전반부에서 야고보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의 본성은 다 길들므로 사람의 본성에 의해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땅 위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먼지 속의 벌레와 해물의 본성은 모든 사람의 본성보다 강한 사람의 본성에 의해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의 본성도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8절 후반절에서 야고보는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인 혀는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악과 사망은 혀와 함께합니다. 혀는 모든 인간을 더럽히고 중독시키기 위해 악과 사망을 퍼뜨립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문제를 다루는 3절부터 12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인생에 대한 그의 지혜 안에서 20개의 다른 예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말의 재갈, 배의 키, 산불, 불의의 세계, 게헤나에서 온 불, 생의 바퀴, 짐승들, 새들, 벌레들, 해물들, 사람의 본성,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샘, 무화과 나무, 감람 열매, 포도나무, 무화과, 소금물, 단물 등입니다. 구약의 총명한 왕인 솔로몬과 같이 그에게는 인생에 대한 지혜가 풍부했지만 신성한 경륜에 대한 지혜는 없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 13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이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합니다.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서 지혜의 온유함은 말을 제한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잠언 10장 19절과 일치합니다. 그런 온유함은 17절에 있는 관용함, 양순함과 같은 것이며 14절에 있는 독한 투기와 다투는 자랑과 거짓말에 반대됩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이해보다 먼저 지혜를 언급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해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우리의 영.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지만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체험에 의하면 지혜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 마음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영 안에 머물고 모든 일을 영을 따라서 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영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왜 그는 지혜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야고보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지혜가 우리 영 안에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3장 17절에서 그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위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이 영이시며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접촉할 때 우리의 영을 접촉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확실히 우리 영에 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혼, 마음에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인 우리 영에 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혜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암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지혜는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 안에 남아있음으로써만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의 영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먹는 데 합당한 기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듯이 지혜를 갖기 위해 올바른 기관, 즉 우리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계속하여 14절과 15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투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혼적이요 마귀적이니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있는 이런 지혜는 독한 투기와 다투는 자랑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15절에 있는 세상적은 세상을 가리키고 혼적은 천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며 마귀적은 마귀와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오직 이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13절에 있는 온유함과 17절에 언급된 인간의 미덕들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의 관점에 따르면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한 모든 특성들입니다. 그의 관점은 사람의 행동과 도덕과 윤리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의 영향 아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지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감추인 비밀에 관한 지혜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17절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관용함은 부드럽고 인자하고 달콤하게 합리적임을 뜻합니다. 관용함은 또한 양보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관용의 미덕이 다른 많은 미덕들을 포함함을 볼 수 있습니다. 관용에 포함된 첫 번째 미덕은 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내와 말다툼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그는 관용하거나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한다면 관용하게 될 것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한 뛰어난 미덕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양순함이나 양보함이며 이는 기꺼이 양보함, 권리에 비해 작아도 만족함, 간청하기 쉬움 등을 뜻합니다. 관용과 양순은 13절에 있는 온유와 같습니다. 양순함은 유동적이며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편벽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한 면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거짓이 없다는 사실은 정직하고 진실되며 신실하고 믿을만하며 위선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위로부터 우리의 영에 온 지혜에서 나온 미덕들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지혜에 대한 야고보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과의 비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야고보가 말한 것과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한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지혜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온 지혜가 그리스도이심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에 대해 말하는 그의 방법은 잠언에 있는 솔로몬의 방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분위기로 적셔져 있었으며 지혜에 관해 말하는 그의 방법은 구약의 색깔과 냄새를 나타냅니다.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 말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할 때 그의 말에는 신약의 색깔이나 냄새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바울은 지혜를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그분이 지혜를 후히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대신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오는 전달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에 오는 전기의 전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발전소는 일정량의 전기를 용기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는 우리의 가정 안에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과 발전소 사이에 교통이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전기가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다면 우리의 가정과 발전소는 왕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전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으로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이 전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영의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전달은 멈춥니다. 그러나 스위치가 계속해서 올려져 있으면 전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설명합니다. 지혜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확실히 야고보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에게 야고보가 구약의 요소로 적셔져 있다고 말할 확신이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한 필요를 보기 위해 야고보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는 바울의 저서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는 합당한 길이 우리의 영의 스위치를 올림으로써 기도하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스위치가 올려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어떤 지혜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은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전달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나 어떤 이름으로 지혜를 구한다는 말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영의 스위치를 올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신성한 삼일성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하도록 허락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지혜이신 생명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우리 영 안으로 전달된 지혜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산 인격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전달된 것은 다 사실상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와 한 영됨으로써 이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의 생활은 지혜의 총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전반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성숙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보화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약에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 말했음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와는 달리 솔로몬에게는 자신 안으로 전달되어 그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으로 적셔졌기 때문에 지혜에 관한 그의 저서는 구약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야고보의 말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지혜에 관해 가르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한 바울의 말을 읽을 때, 특별히 그가 지혜에 대해 말한 것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주는 영에 의해 우리 영 안에 전달하신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말한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균형과 경고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주의하라고 일깨우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한, 사실상 우리는 지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호흡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들이마심으로써 그분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신성한 전달이 계속될 것이며 삼일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 영 안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관한 말. 최근 몇몇 형제들은 왜 야고보서가 성경에 있는가를 내게 물었습니다. 이 서신이 야고보 자신의 많은 의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인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형제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함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신성한 영감, 즉 신성한 호흡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한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한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말한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성경 안에 기록되고 포함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한 말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한 말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뱀과 사탄이 한 말 자체는 하나님이 호흡해 내신 것이 아니지만 이 기록의 책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대해 분명하다면 야고보서에 있는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열두 지파나 회당이라는 말은 야고보가 한 말이었으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의 14서신과 함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균형 잡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야고보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가질 필요성을 경고받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필요합니다.